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14일 월요일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와 구약 다니엘서입니다.
7장.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아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전쟁에서 빼앗은 모든 물건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그의 이름의 뜻을 풀어보면 먼저 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살렘의 왕이라는 칭호는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족보도 없습니다. 그가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는지에 관해 아무 기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드님과 마찬가지로 영원히 제사장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조상인 아브라함까지도 전쟁에서 빼앗은 모든 물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율법은 레위 자손 가운데서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은 백성에게서 소득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곧 자기들과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동족에게서 10분의 1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레위 가문의 족보에 들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빌어주는 것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들도 10분의 1을 받고 멜기세덱도 10분의 1을 받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멜기세덱은 살아계심이 입증된 분입니다. 그렇다면 동족에게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실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았을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 가문의 혈통을 이은 제사장 제도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었다면 다른 제사장이 와야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론의 뒤를 이은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뒤를 이은 제사장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제사장 제도가 바뀌면 율법도 바뀌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분은 레위 가문이 아닌 다른 가문에 속하는 분이며 그 가문 사람으로서 제단에서 제사장으로 일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유다 가문에 속한 분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유다 가문에 속한 분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가문과 관련 지어서는 제사장들에 관한 아무 말도 한 바가 없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다른 제사장이 나타나신 것을 보면 우리의 말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분이 제사장이 되신 것은 레위 가문의 사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 율법에 따라 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 불멸하는 생명의 힘을 따라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두고서 나는 멜기세덱의 뒤를 잇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전에 있던 율법의 규정은 약하고 쓸모가 없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셨습니다. 율법이 아무것도 완전하게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희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희망을 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맹세까지 하시면서 예수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이 될 때에는 하나님께 맹세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이렇게 맹세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주께서 이렇게 맹세하셨으니 그 마음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이 맹세 때문에 예수께서는 더 나은 계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또 제사장들은 누구나 다 죽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일을 계속하여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제사장 직분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는 사람들을 영원토록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늘 살아계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탁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순결하며 죄인들과 구별되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에게 꼭 맞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분은 다른 대제사장들과는 다릅니다. 다른 제사장들은 날마다 자신의 죄를 위해서 먼저 제물을 바치고 그런 다음 백성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을 바치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바침으로써 그것을 단 한 번에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따라 대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연약한 인간이지만 율법이 생긴 뒤에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아드님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분이십니다.
Thank you.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 번호는 07582입니다. 다니엘서 제5장. 벨사살 왕이 귀한 손님 1,000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과 더불어 술을 마셨다. 벨사살 왕은 술을 마시면서 명령을 내려서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였다.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모두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할 참이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들을 꺼내서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셨다. 그들은 술을 마시고서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 촛대 앞에 있는 왕궁 석고 벽 위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왕은 그 손가락이 글을 쓰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왕의 얼굴빛이 창백해지더니 공포에 사로잡혀서 넓적다리 힘을 잃고 무릎을 서로 부딪히며 떨었다. 왕은 큰 소리로 외쳐서 주술가들과 점성술가들과 점성가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들이 들어왔을 때 그는 바빌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서 그 뜻을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은 자색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며 이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겠다. 왕궁 제자들이 모두 나왔으나 아무도 그 글자를 읽는 사람이 없었고 그 뜻을 왕에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다. 벨사살 왕은 크게 낙심하여 얼굴빛이 변하였고 손님들도 당황하였다. 왕과 귀한 손님들의 고함소리를 듣고서 왕의 어머니가 연회장으로 들어왔다.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 임금님은 만수무강을 빕니다. 임금님은 너무 번민하지 마시고 얼굴에서 근심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임금님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임금님의 아버지 때 명철과 총명과 신들의 지혜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임금님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께서는 그 사람을 마술가들과 주술가들과 점성술가들과 점성가들의 우두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그에게는 탁월한 정신과 지식과 꿈을 해몽하는 총명이 있어서 수수께끼도 풀었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그 글자를 풀어서 임금님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나오니 왕이 다니엘에게 물었다. 그대가 바로 나의 부왕께서 유다에서 데려온 유다 포로 가운데 하나인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요. 나는 그대의 이야기를 들었소. 그대에게는 신들의 영이 있고 명철과 총명과 탁월한 지혜가 있다고 들었소. 내가 지혜자들과 주술가들을 이루러 불러와서 이 글자를 읽고서 내 앞에서 그 뜻을 알아내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이 글자의 뜻을 나에게 풀이하여 주지 못하였소. 그러나 나는 그대가 글자를 해석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다고 들었소. 지금 그대가 이 글자를 읽고 나에게 뜻을 풀이하여 주면 그대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주고 이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겠소. 다니엘이 왕 앞에서 아뢰었다. 임금님이 주시겠다는 선물은 거두시고 임금님이 내리실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저는 이 글자를 읽고서 그 뜻을 풀이하여 임금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임금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임금님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께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이 그 앞에서 떨면서 무서워하였으며 부친께서는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낮추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친께서 마음이 높아지고 생각이 가만해지셔서 교만하게 행동을 하시다가 왕위에서 쫓겨나셔서 명예를 잃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시더니 그의 마음은 들짐승처럼 되셨고 들나귀와 함께 사셨으며 소처럼 풀을 뜯으셨고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로 젖으셨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부친께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드님이신 벨사살 임금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으시고 하늘의 임금님이시오 주님이신 분을 거역하시고 스스로를 높이시며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셔서 임금님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보거나 듣거나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새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은 찬양하시면서도 임금님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손을 보내셔서 이 글자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바로 메네메네 대겔과 바르신입니다. 그 글자를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임금님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대겔은 임금님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바르시는 임금님의 왕국이 둘로 나누어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벨사살이 곧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그의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주었으며 그를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았다. 바로 그날 밤에 바빌로니아의 벨사살 왕은 살해되었고 메다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하였다. 다리우스의 나이는 62살이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결의수 다섯 쌍을 샀는데 그것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오.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고 말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들어 말하기를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였다. 그렇게 한 뒤에 종이 말하였다. 주인님, 분부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이 비유는 물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에 배은망덕하여 거부하고 오히려 그들로부터 짐승 취급을 당하던 이방인인 우리들이 초청되는 일면은 우리로서는 대단히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비유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서도 하나님의 초대를 사양하고 세상 일에 매달리는 온전치 못한 신앙에 대한 질책이기도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잔치에는 사양을 하면서도 세상 일에는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는 제목의 말씀이 죄를 회개하면서 사죄의 간청으로 들리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용납하라는 무서운 인생의 실책을 받아들여달라는 내용이라는 데 더 심각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요청은 오늘 우리, 아니 나의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는 데 경계를 가져야만 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 16절에서 17절 말씀 중심으로 천국 잔치만큼 만족한 잔치는 이 땅에 없다는 겁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여기에 물론 잔치할 시간은 복음의 완성의 때를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마르지 않은 기쁨과 감사와 노래와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그러나 초청받은 사람들은 먼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 귀중한 초청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한 확신이 전제되어야 헛된 것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의 천국의 비유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고서야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확신은 맨눈으로서는 볼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이고 다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사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18절에서 20절 그리고 24절 말씀 중심으로 초청된 사람들의 사양의 모습과 주인의 진노를 볼 수 있습니다. 18절 상반절에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여기의 심각성은 귀한 천국잔치에 이미 청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본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둘째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믿음의 백성들에게 경계를 주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밭을 산 사람이죠.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밭은 번 비유의 시대적 상황에서 삶의 터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이 재산을 불려가는 사람이라면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다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됩니다. 품팔이로 살다가 마침내 자신의 땅을 소유하게 된 사람만이 그 밭을 가보고 또 가보고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밭을 샀다는 것은 삶의 터전을 새로 마련하였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질 때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됩니다. 초청받았던 잔치보다도 자신의 소유가 된 그 밭을 고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밭에 서서 이제 이 밭은 나의 것이라고 자랑도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입장일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이 된다면 비극이라는 말씀입니다. 밭을 산 것은 일평생의 생계에는 대단히 중요하긴 하지만 영혼에 관한 것은 등한한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같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교훈을 잘 압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삶이 안정이 되어야 신앙도 잘할 수 있다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데 그것이 앞설 수는 없다는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소를 산 사람입니다. 19절에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다섯 결의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이 사람은 재산을 상당히 가진 것이 분명합니다. 결의로 표현된 것으로 봐서 목축을 위한 것이 아니고 땅을 갈기 위한 것이 분명하고 그것도 다섯 결의, 즉 열 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샀다고 하는 것으로 볼 때 더욱 분명합니다. 아마도 농사철이 다가오고 있었고 농사일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소를 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험하러 가니 하는 이 사람의 얘기를 볼 때 더욱 확실합니다. 유대의 농사일의 도구는 두 마리씩 한 쟁기를 끄는 소는 잘 길들여지지 않으면 제 시기에 농사를 잘하지 못할 염려도 있고 해서 사들였고 그것을 농번기 전에 확인해 놔야 한다고 하는 생각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지극히 합리적이고 칭찬받을 모습입니다. 결국 이런 정도로 생활이 안정되어 생활의 기반이 잡혀있는 사람들은 시기적으로 긴박하게 돌아가는 일이 많고 그럴 경우 이 일이 종료하고 긴박해서 그 일에는 갈 수 없으니 용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합리적인 변명도 주님은 인정치 않으십니다. 주님의 초청에 대한 응답이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없어서 이 일은 사업의 성패가 달린 것이라고 해도 주님의 명령보다 앞설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은 모든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먼저라는 고백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장가든 사람입니다. 20절인데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적으로도 결혼을 한 신랑은 적어도 1년 동안은 모든 의무에서 해방되어 신혼의 단꿈을 즐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 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신명기 24장 5절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잔치의 거절은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보장된 즐거움이 하나님의 명령에 우선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앞의 두 사람은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고 했지만 마지막 사람은 이 말조차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내 즐거움 찾아 누리는데 너가 뭐냐 하는 시기에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경계하시기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랴.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7절에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경계하십니다. 세상의 오락이나 쾌락이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간의 쾌락을 위하여 영원한 희락을 잃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 모두를 향하여 주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24절이죠. 다시 내려진 초청명령과 초대되는 하객들의 범위를 21절에서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삐 움직이는 종들을 보고 충성된 종들입니다. 종들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22절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천국은 온 역사 속의 인류를 다 채워도 여분이 있고 그 자리를 우리가 채워야 합니다. 주인의 명령입니다. 21절 하반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영혼의 기가를 가진 가난한 자, 영적으로 불구인 죄인된 자, 하늘나라를 보지 못했던 소경된 나, 영적으로 완전히 절름발이었던 나를 청해 주심에 대한 감격으로 구원을 찬양합니까?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부족한 우리가 천국의 청함을 받았다는 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하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나는 어떤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사양하면서도 세상 일에는 반드시 나가보아야 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면서 나를 용서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어떤 것보다도 귀중함을 믿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문제, 그것보다도 영혼을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일보다 더 성패가 달린 기묘한 문제도 없습니다.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휴식과 오락도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보다 행복할 수는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의 명령권을 가진 왕이요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주인임을 마음과 행위로서 고백할 때 주님은 이 세상의 삶도 책임지시고 영원한 영광도 주실 것입니다.
주를 찬양해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우리 다 같이 찬양할까요? 주를
찬양해 찬양해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찬양해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주를 경배해
주를
경배해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주 경배해 경배해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주 경배
주를 사랑해
주를 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창조주이십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의 이름을 더욱 위대하게 만드십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사실 인류를 향한 위대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여자가 뱀의 꼬임에 빠져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이 그 언약의 계승자인 야곱과 그 자손들이 이집트에 정착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노예가 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한 민족을 시작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억압받는 이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들만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출애굽기 6장 7절에 나타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이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을 다시 거룩하게 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 당신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선언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예언서에서 그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신랑과 신부가 상대방을 남편으로 아내로 맞아들인다는 혼인사역과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 함께 한 집에서 살게 되듯이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죄의 문제는 늘 마음 한편에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자신을 돌이켜보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죄 때문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거룩한 하나님을 뵙고는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죄인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죄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지만 우리를 사랑하여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 곧 하나님의 집이 우리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하게 보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구의 최북단 알래스카에서 송출하는 이 전파가 알래스카를 넘어 러시아, 중국, 한반도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저희에게 필요한 육적,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온갖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자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감사합니다.